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에 이렇게 하나도 없군요 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해야 함을, 우리는 이토록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기와 가치와 영광을 챙기느라 내가 다른 이보다 뭔가 잘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죄된 실존이 어떠한 것인지를 낱낱이 밝혀주시고, 그 앞에서 밝히 제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곳에라. 자, 여기에는 지금 개혁성경에는 뭔가가 좀 빠져있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어구가 빠져있죠. 그래서 이게 참 개혁성경의 한계인데, 다른 번역본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간혹 빠진 것들이 개혁성경에는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접속사 같은 것들은 뭐 굉장히 많이 빠져있고, 그래서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에도 신명기 18장 15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그 내용이 있죠, 그렇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그의 말을 들으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빠진 부분을 공부를 할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떤 말을 들으라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한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요? 28절 한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쉬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고, 그리고 예수께 오면은 너희들은 쉬게 한다 그랬는데, 쉼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쉬세요, 정말? 끊임없는 시험과 끊임없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 분쟁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게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있죠? 쉬십니까? 그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로 오라 그랬으면 그 짐과 멍에를 좀 다 없애주면 되지. 그 멍에와 짐이 있다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이냐 말을. 그러면 일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가 왜 나온 거예요 여기에? 그게 성경을 보는,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봐야 하는 그런 기술인데, 어제도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새벽에 차를 놓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저먼 곳까지 끌려갔다고 왔는데, 한 서너 시간 동안 제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열심히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끝까지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어떻게 이렇게 편집이 되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줬더니, 그러면 여태까지 나는 성경을 어떻게 본 거예요? 예, 그 반응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무작정 읽는다고 해서, 많이 읽었다고 해갖고, 무슨 대수가 아니에요. 이거 딸딸 외워도 아무 소용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토씨 하나 빼놓고 여러분이 다 외운다고 해도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시를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이 꿰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가 왜 나왔는지를 위로 올라가면 25절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유대주의를 막 공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러죠.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지칭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냐면,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자기들은 율법을, 성경을,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들이 아는 만큼 잘 지키면은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택할 만큼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이걸 지킬 수 없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그 축복의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었어요. 하루에 꼬박꼬박 3시간씩 기도해야 되죠? 응? 짐이란 말이에요. 안 하면 막 불편해. 꼬박꼬박 기도해야죠. 일주일에 두번 금식해야죠. 그리고 율법이란 율법 다 지켜야죠. 여자들 매일 정결례식 행해야죠. 뭔 일만 있으면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야죠. 천 가지가 넘는 율법의 세목을, 그걸 거기다가 장로들의 유전까지, 전통까지 보태져가지고 해야 할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남의 집에 갈 때도 혹시 그 상대방이 십일조 안한 곡식으로 밥을 했을까봐 자기가 먹을 밥을 십일조 한 곡식에서 만들어 갖고 갖고 다니는 이런 불편함, 착하게 살겠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의 행위를 요만큼이라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니들 얼마나 고생이 많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이 가난하고 병들고 못생기고 직장도 변변치 못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가 아니에요. 그런 거 내려놓게 해줄 게가 아니라니까요. 병 고쳐줄게, 가난을 노면에게 줄게, 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너희들 힘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아, 그리고 그것으로 나에게 오려고 하는 자들아, 기특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굉장히 괜찮은 종교인입니다라는 걸 챙기려고 하는 자들아, 얼마나 수고스럽고 무겁니?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이 온유와 겸손을 너희에게 가르칠 텐데,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근데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대죠. 그럼 그 멍에는 뭐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지고 있는 멍에가 뭐죠?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유대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의 짐과 멍에는 뭐가 있냐고요? 그런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그 과정이 예수님의 멍에와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게 되면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아, 나는 참 예수를 수십 년간 믿어서 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내 삶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에 무너지고 한 번에 무너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왜 예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가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예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도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볍고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짐이고 예수님의 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는 내용이 뭐예요? 이제 너희들은 죽은 흙이니까 나를 믿어야 돼. 그게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내게 올 수 없고 너희들은 종교 행위해서 나에게 올 수 없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해 준 그 하늘의 의를 붙들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나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걸 명확히 알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성령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 눈이 띄어졌어요. 그럼 눈이 떠진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이 시작이 돼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뭐 한다고 그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러죠? 나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를 이제 눈이 떠진 그 상태에서부터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죄예요. 죄. 뭐가 죄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이 철옹성처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뭐예요? 깨지지 않는 거.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죄가 뭐야? 내가 왜 죄인이야? 뭐 그렇게 딱 막아서고 나오면 설득이 안 되죠. 이 대화가 통하질 않아요. 죄가 뭐예요? 죄가. 나는 그렇게 뭐 더럽고 지저분하게 안 살았어. 그리고 사회법 잘 지키고 있고 가정에 충실하고 뭐 누구한테 난 욕도 한 번 안 해봤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야, 그런 거 보면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더라. 이러고 나오면 정말 막막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죄가 뭔지 알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자각이 먼저 들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죄인이냐? 내가 나만 사랑하는 자구나. 나는 무소유라는 그런 천빈한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서도 내 만족을 챙기는 욕망의 존재구나. 그냥 나는 나의 존재성이라는 것 자체를 가치 있게 여겨서 인간은 모든 인간은 자기의 존재성 안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게 바로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그게 가장 지저분한 죄예요. 그걸 알아먹는 걸 이제 죄에 대한 자각이라고 그러죠. 아, 이게 더러운 죄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이 흉내를 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런 피조물들의 그 오만함, 이게 휘브리스, 교만이고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있어야 할 것이 신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죄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죄예요. 헬라어 하마르티아가. 관역을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고.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없음이 자꾸 있음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존재의 흉내를 내는 것. 이게 이제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게 처절히 깨달아지려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을 죽이고 싶은, 야, 내가 정말 이런 인간, 이거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렇게 지밖에 모르는가? 어떻게 이렇게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자식이 나의 면을 세워주거나 나의 자랑이 되어주지 못하면 언제든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그냥 어떻게든 나를 이쁘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하죠. 그냥 땡기고 꼬매고 조사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그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서는 몇 살로 부활하게 되는 거냐고. 그거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아, 성형수술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혹시 사람들 못 알아볼까봐 그 전의 몸으로 부활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봐 그런다고. 그래서 얼마나 무척길래 그걸 다 걱정을 하냐 하여튼 별 걱정을 다 해요. 천국에는 그런 가치 기준이, 인간들이 합의해 놓은 가치 기준이 왕창 다 무너지는 곳이기 때문에 뭐 키가 크고 뭐 얼굴이 이쁘고 이런 게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되는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뭐 한 40살 정도로 부활한다면 지금부터 또 열심히 고쳐야 된다고. 그런 거에서, 그런 세상의 그 가치 기준에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밀어내리는 게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그런데 자꾸 그걸 다 부추겨준다고, 이렇게.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요즘 막 그냥 뭐, 전도의 용사, 기도의 용사, 뭐, 헌금의 용사, 막 상도 뭐 주고 뒤에다가 뭐 그래프도 그려놓고, 이거 뭐 애들 유치원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 사람 뒤에다 막 빨간 그래프로 확 줄거주고 봉투에다가 11조 감사 헌금 한 거 도장 팍팍 찍어주고, 그 유치원에서 하던 거잖아요.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찍어주고 포도 하나 붙여주는 거, 그걸 교회에서 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인간들은 전부 그걸 원해요. 네? 상선벌악. 그러니까 상, 선에는 상을 주고 악에는 벌을 주는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여전히 젖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행위를 자꾸 해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들의 세상은 자기가 하는 행위에 의해서 그 존재의 가치가 정해지는 곳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소를 하는 게 그 인간들이 합의해 놓은 그 청소라는 행위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청소부들이 가치 없는 사람 대우를 받잖아요. 응? 누군가를 변호하고 재판정에서 이 망치를 두들기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행위라고 사람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한 사람을 가치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하는 행위에 의해서 그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가치가 그의 행, 그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전혀 그의 가치에 손상을 주지 않는, 그리고 그 가치에다가 뭘 더 보태줄 수도 없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행위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지는 곳이 유대주 율법주의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자꾸 선하게 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 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못 벗어나니까 자꾸 뭐 종교행위 많이 하라 그러고 뭐 저 성금도 많이 하라 그러고 선교도 많이 하라고 그래서 네 가치를 높이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또 그 말에 솔깃해갖고 그냥 하기 싫은데도 열심히 하죠.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보고 내게 오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와서 배워라. 너희들은 은혜로 가치 있게 되어진 자들이야. 너희들의 가치는 이미 완료되었어. 종결되었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이들이 막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기의 죄가 막 폭로되고 하는 그런 어떤 교훈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번, 두 번 계속 잡아본 사람들은 나중에 점점 그러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마음을 거두어들이게 돼요. 그래서 별로 그런 것들이 뭐 내 마음을 그렇게 뭐 강렬하게 장악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조금씩 변하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예전에 막 너무너무 집착하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놓아진 것들이 잘 보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꾸 자기 안에 그런 어떤 능력이 쌓인다고 생각해요. 쌓이는 거 아니라니까요. 왜 진화론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사람의 본성은 진화할 수 있다고 착각들 하십니까? 사람의 본성이 진화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가끔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질 때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이지 지금 점점 괜찮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해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이 모양인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예수를 붙드시라고요. 그게 예수께 배우는 거예요. 괜히 나는 변한 척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존경을 좀 받아보겠다 하고 그게 그 연극이 바로 마귀의 짓인 거예요. 끝까지 거고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에 왜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는지 아세요? 그게 마태가 유대주의 속에서의 그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일부러 그 단어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유령이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세상에서 살고 계시죠? 다들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그런데 그 풍랑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여러분의 손에 이렇게 잡히나요? 예수님이 유령 같을 때 많죠? 솔직히. 계시긴 계시는 거야. 그게 맞아요. 그래야 돼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시체로 늘 옆에 두면서 인식하면 못 살아요. 아닌데요.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게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실제로 정신병이에요, 그거는요. 보이지 않는 걸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 곁에 실체로 붙들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주의, 우리가 다 지금 유대주의에 빠져 있어요. 죽는 날까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대주의, 율법주의예요,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유령처럼 보여요. 안 잡혀요, 손에. 그런데 그들을 누가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라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을 준게 아닙니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소서 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더니 말씀에 의해 그가 끌려가는 것이지 예수를 유령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예수의 말에 의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란 존재는 체험을 하게 되면요.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그걸 자기 것으로 자기 자랑으로 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발짝 걷자, 이게 내가 되는구나 라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의심이에요. 여러분, 의심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혹시 나 빠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의심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장면에서 한 의심은, 내가 진짜 걷네? 난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게 변화산 아래에서의 제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왜냐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니들 가서 이제 병다 고치고 귀신 쫓아낼 거니까 가. 근데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그게 또 자기들에게서. 그러니까 능력은 한번 주면 그 사람 거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터치할 때마다 예수님께 잠깐잠깐 나오는 건데, 인간들이 그걸 자기에게 쌓이는 걸로 생각하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 이게. 며칠 전에 쫓아냈는데, 왜안 나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내려오셔서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들은 믿음 없다는 뜻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산을 바다에 던질 것이다. 겨자씨,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면 나는 아무 할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 상태로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부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는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 그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도 없는 것들이 믿음 있는 척 하는 게 물이 걸으면서 나도 걷네. 그게 빠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빠지는 거예요. 진짜 물 위를 걷는 건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구나. 나는 여전히 이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나를 지금 물 위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고 있는 거구나를 아는 거.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건져 올리고,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군요. 그렇게 나는 지금 물에 빠진 자예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불에 뜬 사람입니다. 아,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하지 마세요. 뭘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은 구구절절이 전부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너희가 살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믿는 것밖에 없다. 그게 진짜 잘인 거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교활한 인간들이 신앙생활까지도 자기의 만족과 인기와 자랑을 위해 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상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저마다 자기를 우상 삼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들이 찾아오셔서 내게 배워라. 네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내가 네 마음 쉬게 해줄 테니까 내게 배워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그 가르침을 그들이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